할렐루야. 보스턴에 가면 캔모어 스퀘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래전에 캔모어 재봉틀 공장이 그곳에 있어서 그런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캔모어라는 회사는 이 재봉틀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가 커져서 냉장고 또 세탁기 등등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변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에 재봉틀을 팔러 다니는 세일즈맨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일즈맨 중에 1년에 한 번씩 최고의 세일즈맨, 베스트 세일즈맨을 뽑았는데 3년째 계속해서 넘버원을 차지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장이 그를 불러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잘 재봉틀을 파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별다른 비결이 아니고 저는 상품을 팔기 위해 남의 집에 갈 때에 그 집 문 앞에 서서 제가 결혼할 때의 그 기쁨, 그 표정, 그 얼굴을 그대로 초인종을 누르며 얼굴에 미소를 짓고 기쁨을 보여주니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제품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얼굴, 즐거운 얼굴, 행복한 얼굴, 웃는 얼굴에 침뱉지 못한다고 참으로 다른 사람이 기뻐하며 즐거운 행복한 얼굴을 보일 때에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참 어둡고 또 참 힘들어 보이고 하면 나도 함께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표정이 어때야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관심을 끌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라, 기쁨의 종교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전략이 최고의 전략인가, 우리의 얼굴의 표정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못하느냐를 좌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종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어떤 표정인가, 이그러진 표정인가, 활짝 펴있는 표정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표정이라고 하면요, 복된 삶이 아니라 고생의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 천국의 삶을 이제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얼굴에 써 있습니다. 보면은 눈이 좀 작아요. 하도 웃어서. 그리고 주름이 세로로 가 있는 것이라 가로로 간 주름들이 많습니다. 보통 여자분들 보면 웃을 때 주름, 이 주변에 이게 좀 주름질까봐 막 잡고 웃는 분도 계세요. 허허허허 그러면서 웃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웃지 마시고 마음껏 웃으세요. 즐기세요. 이 가로로, 얼굴의 가로 주름은요, 이 기쁨과 행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을 고생하다가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내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고통 고생보다는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 5절부터 읽었는데 4절 제가 보내면서 주보 프린터한테 보내면서 잘못 찍어갖고 4자를 5자로 찍어서 4절부터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울상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이 슬픔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again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쓴 서신이어서, 감금된 이런 상태에서 쓴 서신이어서 옥중 서신이라 불리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기뻐하라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감옥은 가면 깨끗하기나 하죠. 밥 삼, 새끼 주죠. 그러나 그때 감옥을, 이 역사를 보면요. 죽기보다 힘든 곳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형편이 되면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기뻐할 여건이 있으면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Always be joyful. 이 기뻐하라 쓴 이 편지, 빌립보서는 네 장밖에 없습니다. 짧은 이런 성경책입니다.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네 장 안에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기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기쁨을 잃을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두 여인이 이 싸우다 보니까 이 싸움이 번져서 교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삶에 고통이 다가올 때에 기쁨은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회복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서에 보니까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이 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유오디아와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마음을 품고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교회 분쟁으로 이어져 분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기쁨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쁨 회복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 회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기쁨은 언제 오는가? 서로 하나 될 때에, 한마음 될 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이 한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두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다섯이 있습니다. 한 부모는 자녀들이 다 성공했어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돈도 잘 벌어요. 부모님께 용돈을 아주 넉넉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들끼리의 이 사이가 안 좋아요. 맨날 만나면 싸우고, 맨날 만나면 뭐 서로 헐뜯고, 그래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만나자 그러면 서로 핑계대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부모님께는 꼬박꼬박 용돈을 잘 드려요. 반면에 다른 가정에 아이가 다섯이 있는데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냥 돈벌이도 잘 그렇게 넉넉하게 못해요. 부모님께 넉넉하게 좀 용돈을 못 드립니다. 다섯 자녀들이 모아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냥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이 다섯 형제는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서로 미안해하고 부모님께 더 제가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고 해서 서로 돕고 이러면서 너무 화목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자녀들을 선호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처음 부모님이 꼬박꼬박 넉넉히 챙겨주는 자녀들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보람과 기쁨은 자녀들이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부모가 행복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가정의 웃음의 꽃이 필 때에 우리의 고생과 희생이 보람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한마음 되어 사랑하며 서로 위로할 때에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하세요. 제가 자라면서 아버님이 엄하셨습니다. 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제가 공부 못한다고 혼나본 적은 없습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거의 혼날 때 90%가 싸워서 형하고 형한테 덤비고 동생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혼났습니다. 해 아래 피를 나눈 형제는 너희 둘뿐인데 어떻게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냐고, 형제들끼리는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텐데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자녀 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관계 가운데 기쁨의 관계, 행복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오늘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믿는 자들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다. 제자증 들고 다니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저 요즘 참 마음 아픈 게 한국 교계가 교회 안에서 뭐 내란이 너무 심해요.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돌 던지고 너무 교회 이 기독교 안에서의 싸움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번에도 뉴스를 본데 앵커맨이 마지막 노트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때가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교회냐, 저게 크리스찬이냐 라고 뭐 그냥 우스갯거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참으로 교회 앞날이 걱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최고의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걱정 때문에 기쁨을 잃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원의로 돼 육이 약하여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역할을 잘합니다. 세상을 돌아볼 때 기뻐할 일보다는 걱정할 거리, 근심할 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 회복된다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난 이렇게 힘든가? 다른 집 아이들은 잘 풀리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골칫덩어리인가? 다른 부분은 노후대책한다 하면서 뭐 행복하게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과 살기 싫어지는 것일까? 뉴스를 보면 들려오는 소식이 굿뉴스보단 배뉴스뿐일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왜 나에게 이 걱정 근심거리가 되면 힘들다 생각합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참으로 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분 나쁜 일들만 일어나니까 기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나의 삶의 이 관점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지금 잠깐 일어나는 이것은 그리 소중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70년, 80년, 90년, 뭐 길게 100년 시대라고 해서 100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랑거리는 수고한 일들과 고생한 일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퍼스펙티브, 우리의 관점은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지 지금 내가 사는 이 인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슬퍼할 수밖에 없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나쁜 짓 해서 감옥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죠. 불평할 만도 하죠. 그러나 그들의 입이 열리며 찬양이 울려 나옵니다. 어찌 가능한 것인가? 상황은 도저히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 이 찬양은 기쁠 때 참 이 찬양이 제대로 나오잖아요. 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은 인생을 70년, 80년으로 보지 않고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목을 바라보면서 지금 겪는 잠깐의 이 고통과 고난은 영원을 준비하는 한 과정이라 믿었기 때문에 지금 고생이 그렇게 그렇게 뭐 힘들다, 이것이 끝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영혼을 대한 준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찬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영혼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걱정 근심으로 지금 내 인생 뭐 팔자 타령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찬양으로 영혼을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신 나간 일들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피땀 흘려 벌은 이 돈, 아, 교회 왜 갖다 바쳐요? 왜 나만, 나를 위해서만 써도 아까운 이 돈인데 왜 구제를 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아이들은 왜 도와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면 나만을 섬겨야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2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 쉬는데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그냥 TV를 보든지 아니면은 저 뭐 푸른 초장에 나가서 골프를 치든지 지금 이렇게 편히 쉬어도 될 텐데 옷 갈아입고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갑니다. 가서 또 자꾸 섬기려 하니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섬깁니다. 주일날이 주일날이 아니 쉬는 날이 아니라 죽일 날이 됩니다. 뭐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으로 정신 나간 일들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살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란 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지금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좀 통이 커야 돼요. 여기에 그냥 이걸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보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래요. Let your generosity be known to all. 우리의 관용, 이 통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이렇게 누가 글을 띄웠는데 몇 년 전에 그 애플 회사의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떠나기 전에 이제 글을 쓴 걸 올려놨어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좀 제너럴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부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는데 다 쓸모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죽게 되니까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투자하며 살게 되는가? 죽게 됐다, 암 말기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내가 남은 시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말기라고 들은 사람은요, 막 다투며 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복수하래. 이거 필요 없는 일이야. 중요한 일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끝이 있다. 그러나 그 뒤에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다 못 끝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조급해하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내 다녔는가, 우리의 직책이 어떠한 직책인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질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빠져서 돈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물질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참된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요, 더 큰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있는 거 어떻게 유지할까라는. 권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권력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사람들 보면요, 다 감옥 가는 것 같아요. 쾌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쾌락도 it gets old really fast. 그냥 금방 사라집니다. 싱글들은 결혼하면 행복할까 해서 결혼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 보면요, 아시잖아요. 결혼 오래 하신 분들, 처음에는 데이트할 때 그냥 손만 잡아도 뭐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막 그냥 뭐 눈만 쳐다봐도 막 그냥 뭐 별이 막 튕기고 막 이랬는데, 3, 40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살결 비벼대도 그 사람 네 살이 내 살 같고 내 살이 네 살과 별로 감각도 없고 뭐 이렇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결혼 안에서 행복이 아니라, 결혼의 이 신비라는 것이 가시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그냥 그 다음에 어떡하시겠습니까? 자녀에게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 열심히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자해서 키워놨더니 지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부모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은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실망하는 모습을, 기쁨을 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요, 잠깐 기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방 중고품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해봤는데, 해봤더니 전도서 기자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100% 신뢰하고 그를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든 물론 근심이 있겠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으로 이 천국, 이 종말론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관용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관용.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관용이란 단어, 여기를 뭐라고 쓰는가 하면요, 원어에 to epike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요동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해를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용한다. 영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이 포용할 수 있는 여유, 이런 마음, 기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아주 마음이 넓어요. 기쁨이란 만족을 의미합니다. 만족하게 되면요, 이 다른 사람도 참 이렇게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힘을 빼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힘을 더해주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도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어느 가정에 귀하게 자라서 부엌이를 뭐 손에 물 묻혀보지 않은 이런 자매가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해서 처음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에 거쳐서 반찬을 뭐 그냥 열심히 인터넷 보고 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밥이었습니다. 이제 물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대충 했는데 밥이 잘 안 됐습니다. 식사가 준비가 다 됐냐고라는 묻는 시아버지 말에 이 밥같이 않는 밥을 올리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뜻밖의 시아버지의 기쁜 얼굴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아가야, 참 잘됐다. 실은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던 참이었는데 죽도 밥도 아닌 것을 해왔으니 이 얼마나 좋냐. 정말 고맙구나. 라는 이 말 한마디에 시아버지를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극진히 섬겼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마음은 기쁨을 아는 마음입니다. 기쁨이 있게 되면요, 굉장히 관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또 이 지갑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지갑이 열린다는 말 할아버지들 잘 아시잖아요. 손주들 만나면요 지갑이 열립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열립니다. 그냥 손주들 용돈 주고 싶어요. 뭘 해도 주고 싶어요. 있는 거 뭘 해도 주고 싶어요. 주고 나서 아이고 아깝다 주지 말걸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십니다. 그냥 계속 주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기쁘니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강팍한 마음,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인가? 우리 자신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거꾸로 해요. 나에게는 아주 그냥 느슨한 잣대로 내가 뭐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다른 사람이 하면 막 돌 던집니다. 이러면 거꾸로 됐다는 것이죠. 눈을 눈으로 갚겠다, 이를 이로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요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복수를 기다리고 복수의 기회를 찾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여기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이 노하우를 가르쳐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걱정, 근심입니다. 기도하고 나면요 나의 소유에서 하나님께로 넘겨드리는 것,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에 등록비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그냥 노력하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의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야죠. 아이가 뭐 내가 부모님께 얘기했는데 내가 뭐 해보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께 이것을 넘겨드렸으니 부모님이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걱정 근심하며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주님께 아뢰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걱정 근심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걱정 끝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한다 하면서 얼굴에 있는 인상 없는 인상 다 쓰고 다니는 거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나면요 주님께 다 아뢰고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아 뭐고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주머니 열린다 그랬죠. 기뻐하면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다녀왔는데 제가 꼭 한국 가면은 빠지지 않고 가는 그 만두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두집에 가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한복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돌복 사왔습니다. 얼마나 물어보니까 싸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깎지 않고 그대로 주고 사왔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또 기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걱정 근심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전전주 두 주 전이죠. 광고하고 떠났잖아요. 제 갑상선에 좀 혹들이 있어서 수술, 혹 제거 수술은 미국에서 안 되니까 한국 가서 한다고 갔는데 제일 큰 게 3.7cm 였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뭐 2.5cm 뭐 그런 것이 몇 개 있었는데 가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리 3.7cm를 사지를 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삼켰나요? 왜 없죠? 뭐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해서 아마 그건 없어졌나 보네요. 그런데 뭐 작은 것들이 많게 지금 미디움 2.5cm들이 많대요. 그렇다고 그게 너무 많아서 혹 제거 수술은 안 된대요. 이제 나중에 이걸 다 제거해야 되는 그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미국에 와서 하겠다 그래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제가 단에 섰습니다. 전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적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전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혹들도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서 이왕이면은 갑상선 달고 살아야지 없애고 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참으로 기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근심 걱정이 사라지거든요. 이제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뢸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이 열릴 때에 나오는 그 소리와 우리 얼굴에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창과 같은 것이 우리 얼굴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담겨 있으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마음에 걱정이 담겨 있으면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입이 열릴 때에 마음에 기쁨이 담겨 있으면 기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입이 열릴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음에 이런 것들을 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각에 이런 것들을 담으라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래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 담기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래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참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하고 덕된 이런 일들을 기림이 있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그릇을 비우고 여기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울 때에 우리 입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 충만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는 이 동기부여를 이야기하라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난 그냥 내가 사는 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런 교회로 항상 외치며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참으로 제대로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을 보며 자녀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바라보며 배웁니다. 그냥 잘 치장하고 그냥 뭐 체면 차리기 위해서 이러고 멋지게 보이려는 이것을 보고 자녀들이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 있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동생처럼 이렇게 여겨주시는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김효셉 목사님이라고 그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의 큰아들이십니다. 근데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이 출지 사모님 미국 분이시거든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입니다. 근데 혼혈인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한국 사회에서 힘들게 안 하지만 이 목사 그 김효세 목사님이 자랄 때만 해도 참 이런 편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이 놀리고 또 생긴 게 뭐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코가 이게 좀 삐죽하니까 얼마나 놀림을 당했으면 집에 와서 잘 때 코를 바꿔 잤대요. 좀 작아지라고. 누르면서 그랬대요. 너무 힘들어하고 왜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돼서 또 우리 아버지는 또 미국 사람이 막 너무 힘들어했대요. 아버지가 결정한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하고 같이 어디 여행을 갔는데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셔서 뭐 찾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셨는데 화장실 이렇게 문이 조금 열려 들어가 봤더니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들이 뭐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지금 뭐 아드님이 첫째 둘째도 목사님 되시고 또 따님들도 다 이제 목회 쪽으로 다 하시고 계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요 얼마나 참으로 이 자신의 뭐 완벽함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따르는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 너희들도 나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래요. 여러분 부모가 됐다고 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바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너희들도 행하라. 내가 믿는 예수님 너희들도 믿어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정에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뭐 좋을 때는 좋지만 어려울 때 뭐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뭐 술 사다가 그냥 집에서 술 잔뜩 마시고 술주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 어려움이 있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구나. 그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가정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에 아버지의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뭐 그렇게 항상 풍성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항상 들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창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저희 아버님의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들 기뻐하라 이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먼저 기뻐야죠. 부모님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죠. 기뻐하는 자녀들 아래서 자란,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들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행복을 낳고요. 기쁨은 기쁨을 낳습니다. 슬픔은 슬픔을 낳아요.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 회복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뭐 나는 그냥 힘들게 살았으니 그냥 이렇게 그냥 인생 마무리하지. 여러분 너무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쁨 회복하세요. 기쁨 회복하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것을 담고 통 큰 크리스찬이 되세요. 관용하고 참으로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우리의 젠틀한 면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우리가 단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자녀들이 걱정, 근심,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며 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에 가지고 온 모든 걱정, 근심,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나에게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